안타깝게도 그때나 이 시대에도 아직 우상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가지지 못한 신앙인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 대한 신앙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다르지 않게 복을 가져다 주는 정도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땅에서 사라질 것을 구하는 것으로 고난을 피하고 안전만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 유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나 불이익을 죄의 결과로만 이해를 하게 되고 오로지 위안이 되고 육신의 기쁨이 되는 말씀만을 골라서 밑에다가 줄을 긋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말씀을 한 예로 든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단히 믿음의 사람들이면 좋아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든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님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액자에서 넣어서 붙이던가 아니면 또 암송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전제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효력을 가지 못하는 그냥 기분만 좋은 말씀일 뿐입니다. 그것이 유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그 앞에 나타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근데 절반을 툭 잘라가지고 저쪽에 건 팽개치고 이쪽에 좋은 것만 좋아하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이 주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람에게 뒤이어지는 약속이 지켜질 리가 만무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믿음의 독선은 자신의 믿음이 강하고 모든 것을 섭렵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에 있어서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에 장성한 사람은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는 희생적인 삶이 됨을 주님의 십자가와 바울의 자세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도 바울은 이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에 자신의 삶의 자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것을 만약에 형제를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자신의 어떤 입장보다도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인의 양심과 자유가 거론이 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유는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힘겹게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또는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는 표현들이 바로 그런 경계의 말씀들입니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 자신이 신앙적 자세를 바로하지 못해서 후배 신앙인들을 죄 짓는데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역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이거나 믿음에 앞선 자들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보다는 나를 보면서 따라오는 믿음을 배우는 약한 자들을 더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지 못하면 그 신앙의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믿음의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지식과 자유는 사랑과 희생을 가질 때 비로소 가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신앙에 사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적인 신앙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로서 후배, 신앙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우리의 자유가 거침이 되는 그런 신앙의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지난주에 봤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시에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적으로 교회를 들락거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조상을 섬기는 일도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혼란이 없을 것이지만 의외로 이런 부분에 분명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더라 이런 정도로 인식하거나 추도 예배로 대체하면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고 그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안다면 이런 데에 혼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교회 다닌 사람 그거 안 해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결국 혼란한 사람들을 그 혼란에서 자유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세기 당시에는 이방 종교에서는 우상을 숭배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이 대단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역사 속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사실들이고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구소련 연합이었죠. 발칸반도라고 하는 북구라파라고 그러죠. 여기에 있는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르비아라는 나라에는 천주교도 아니고 히랍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주로 신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히랍정교가 거기에 들어오면서 전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 그 히랍정교의 섬김의 대상인 성인의 이름으로 추대되어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섬겼던 그 신을 성인으로 바꿔가지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톨릭을 보면 성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죽은 사람들과 교통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말입니다. 이것은 가톨릭에서 뿐만 아니라 같은 이케아 신경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히랍정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랍정교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기서 섬기던 우상이 이게 잘못됐다고 해버리면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들을 성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섬김의 대열에다 같이 참여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소위 말하는 타협입니다. 인간적으로 합리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 중에서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상 숭배의 마법적인 효력을 교회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미신적인 형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서 영원한 영광의 구원보다는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은 바로 복음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오늘 8절에 그랬죠. 먹는 것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연결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주님의 만찬뿐입니다. 다른 종교에 어떻습니까? 그 종교의 행위를 위해서는 어떤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불교인들겠죠. 여러분, 어떤 것을 먹으면 신앙이 좋아지는 음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주님의 만찬 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신앙이 좋아지고 나빠진다고 하는 얘기는 세속적으로 빌리자면 어떤 음식이 정력에 좋다 하는 것보다 더 불확실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태미너를 강하게 하는 이런 음식 자체도 사실은 루머가 많습니다. 불교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육신의 어떤 욕정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키는 사람들이 강장식품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안 먹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조계종은 적어도 안 먹죠. 천태종이나 태고종이나 뭐 정토종이나 이런 다른들은 몰라도요. 오신체라고 하는 걸 먹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어떤 활력을 주고 하는 파, 마늘, 갈래, 부추 뭐 이런 양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실제로 몸에 굉장히 여름에도 스태미나를 강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계율적으로 그들은 이 오신체라고 하는 걸 못 먹게 합니다. 또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줬던 제물을 먹는 행위가 신앙인들의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었다고요. 정말 신앙에 담력이 있는 사람은 우상에 바쳐줬던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어야 되는 거다. 이것만큼이나 또 모순된 이야기가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는 필수적입니다. 안 먹는 장사 있습니까? 먹지 않아도 살아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뭐랍니까?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부자가 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유익하지 않은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킬 위험성까지 있는데 먹어야 되겠는가? 그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10장에 가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결국 유익이 없는 것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의 여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도 뭡니까? 좀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지 않겠느냐. 먹지 않는 게 낫다는 얘기죠. 옳다는 얘기죠. 믿음의 자유를 우리가 바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가지는 자유는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5장 13절에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석학입니다. 에버렛 퍼커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텍사스 에브린 대학교에서 주로 강의를 했고요. 이분이 쓴 이 책은 모든 교파 교회들이 대단히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이런 정도로 많습니다. 이 에버렛 퍼커슨이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영어식 표현이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만, 무엇으로부터 라고는 from the sin, from the wicked,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또 하나의 자유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toward라는 겁니다. 이 toward라고 하는 것은 무슨 쪽으로 또는 무엇으로 향해서 무엇의 쪽을 향한 이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from이라고 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욕정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그리고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돼서 더 이상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 토아드, 무엇을 향하는 자유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어떤 자리에서도 그 어떤 것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함을 갖는 존재라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가 섬겨집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권면해도 안 섬기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유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삶의 자유를 가져오기 전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귀한 자유죠. 이게 뭡니까? toward.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합니까?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다고요. 이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거치는 것, 즉 프로스콤마라는 말입니다. 프로스콤마. 이것은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 하니까 길에 떨어져 있는 돌, 또 뭐냐 하니까 그루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앞에 누가 부르면 가다가 어때요? 푹 넘어진다고요. 그루터기, 또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연장된 의미로선 배신의 기회, 범죄, 실수, 또는 거침돌. 그런데 가까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치는 것은 신앙이 약한 형제의 양심에 상처를 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상과 타협함으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도덕적인 행동일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에 의심이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면 자제해야 하고 덕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입니다. 차들도 분명히 안 오는데 그 아이들 손잡고 쩔쩔쩔쩔 횡단보도가 아닌데 건넙니다. 그럼 다음부터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차만 안 오면 아무데나 건너도 되는 거구나. 분명히 불안전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교육상 건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것은 또 우리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장애가 된다면, 거치는 말이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와인 한 잔 좋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와인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 저 마셔도 되는 거네. 전도자도 지금 마시고 있네. 예,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 양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지요. 여름에 더운데 맥주 시원한 걸 갖다가 꿀컥꿀컥 마시고 있다고. 아,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믿음의 사람들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는 더 어떻습니까? 담력을 얻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믿음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신앙인의 작은 덕목이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겁니다.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을 읽습니다. 뭡니까?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 하는 모습으로 고정시켜버리는 바리새인들의 맹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고 성경의 진정한 자유를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는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다고요.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가 물었죠. 같은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한 된 것만이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먹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성경적 지식을 온전히 갖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하는 선배가 우상의 집에 앉아 그들과 더불어 식물을 먹고 있는 것을 본다면 특히 당시 1세기에 말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면서도 우상과 교제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의 자유로움이 결국 약한 자들에게 잘못된 확신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비유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된다는 막연한 잘못된 판단과 함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도 앞선 자들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잘못된 과실을 하는 어리석음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신앙적 자유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위의 형제와 자매를 위한 또는 구원을 위해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울 사도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 이제 다음 장에 가서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삶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주님께서 보실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사주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증거이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는 오히려 믿음의 연약한 자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얼마나 이 말씀 우리에게 두렵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 주신 형제를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2절 하반절 있잖아요. 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에서도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5절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도의 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자르는 무서운 행위야말로 책망받아 당연한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이나 45절에 주님의 증거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3절에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그랬는데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바울사도 자신의 의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잘것 없는 형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그를 통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점을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 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한 결론은 로마서에서 가르친 교훈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 7절 9절이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20절 21절에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어떤 행동이 아름다운 겁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리끼지 않는 삶을, 모범이 되는 삶을, 빛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에서 놓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빠져나온 애굽과 죄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사주신 믿음의 자유를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자유하였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의 자세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미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하는 자유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킨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으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먹는 일이나 말이나 모두 자제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한 행동 한 말을 할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